신랑 되신 예수께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여 년 전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수원에 사는 두 사람이 이 국가 또는 이제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공갈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의 남자 관계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1천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가정과 또 직장에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동안 이런 협박,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 협박을 했는데 14명의 공직자가 실제로 돈을 줬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이 통계청에서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신 자료가 2017년 자료인데 이제 전국에 2017년에 이혼한 건수가 10만 여 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이혼한 건수가 약 한 8천 건입니다. 한 10분의 1 가량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DNA 검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전자, 친자 검사인데 이게 2001년도에는 95건, 그리고 2005년도에는 950건, 그리고 거의 한 10년 지난 2014년도에는 4,6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0명 중에 3명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2021년도니까 대략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체험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성개방 풍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빠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춘과 간음을 하지 말라. 이 본문은 매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간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례해서 설명하고 또 거기에 무게를 더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2절을 보시면은 간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나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4회가 사용됩니다. 굉장히 그 사용 빈도가 잦은 거죠. 이 시간 그 용례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용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종합해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에 등장하는 나아프라는 단어를 이제 용례를 찾아서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간음이란 한 남자가 결혼한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 또 결혼한 아내가 여자가 다른 남편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웃의 이 아내와 이웃의 남편이 통관하는 이 간음은 그냥 단순한 성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이 간음은 특히 이웃의 결혼과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는 가정 파괴 범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그 대가를 사형으로 언도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형 너무 심한 형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1년에 8천여 건이 부정행위로 이혼한다니 이런 세상에서 사형을 다 언도한다.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형벌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창세기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사복음서에도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로 한 서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예식에 참석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은 혼인서약 때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해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문구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문구죠. 그런데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혼이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신실하게 순결을 지키겠다 그리고 사랑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결혼의 맹세이죠. 따라서 결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은, 생명을 건 계약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뭘 담보로 잡았죠? 생명을 담보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의 이 형벌을 사형에 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매춘과 간음을 구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6절입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이 개역개정에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음녀하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제 보면은 음녀는 이샤 조나라고 해서 성경에서 창기로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음란한 여인은 에셰트 이시라 해가지고 다른 이의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창기와 그리고 다른 이의 아내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매춘 행위를 하면은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이 남을 정도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셰트 이시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귀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피해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아주 그 유사한 내용이 소설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홍글씨입니다. 그 주홍글씨 내용을 보면 딤즈데일이라는 이 목사가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헤스트 프린의 남편인 칠링워즈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가 의사였는데 이 목사관에 들어가서 이 딤즈데일 이 사는 곳 목사관에 들어가서 자기가 헤스트 프린의 남편이라는 것을 속이고 끊임없이 그 딤즈데일 목사를 괴롭힙니다. 자꾸 죄책감을 주게끔 마음을 무겁게끔 계속 그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결과 이 딤즈데일 목사가 결국 이제 파리해집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교수대 앞에 서가지고 그 죄를 다 이렇게 고합니다. 자기가 간음을 저질렀다. 이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은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간음을 했을 때 생명을 사냥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성경에서 간음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 9절에서 요셉은 어찌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리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이제 취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할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을 여호와 앞에 큰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질렀으니 신명기 22장에서는 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간음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이 정의하고, 간음죄를 이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범죄로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이 간음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으로 다스려도 이 간음이 쉽게 끊이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간음이라는 이 범죄가 왜 이렇게 흔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함께 읽어보셨겠지만 아주 은밀한 죄라서 이 들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 사람만 비밀을 지키면 이 범죄가 노출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이 죄악된 인간의 존재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죄악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작년에 아주 그 핫했던 그 드라마인데 부부의 세계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은 죄가 아니다,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무엇이 죄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이라도 그 사랑과 열정을 쏟을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성적 유혹에 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 간음죄를 안 저질렀을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에는 이미 이러한 중한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 성적 탐욕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으로 인해서 더 깊은 또 음행의 이 죄에 그리고 그 덫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슴에는 주홍글씨를 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매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굽으셔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주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죄와 처벌로는 인간의 이 성적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음을, 통제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이 한마디에 이 가늠한 여인의 죽음과 이 정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가늠하지 아니하고 성적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너 가서 앞으로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냥 단순한 문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네가 경험하였으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네가 그 성적 탐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로만 이렇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늠한 것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결혼은 생명을 건 계약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은 계약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 결혼의 계약을 깬 가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그 계약의 파기에 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대신 생명으로 그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욕으로 인해서 동물 같은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마셔야 합니다. 불륜과 가늠이 일상화가 되고 그리고 이 가늠과 여러 가지 성적 일탈들이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가늠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깊이와 진수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 또 내일의 우리의 삶에 매일의 우리의 삶에 묵상되고 상기될 때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리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